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살필 역사는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첫 시간을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6장에서 10장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민수기의 그 서론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큰 그림을 항상 그림에서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우리가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들로 이렇게 같이 등록이 되시면 구글 저희 그룹에 저희 교회 이렇게 함께하는 저희 제와 같이 소통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전의 글을 보내면서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저 포인트극 쪽에서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집을 홀랑 다 잃은 그런 우리 한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펀드도 하고 많이 돕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같이 좀 이렇게 우리의 좀 정성을 좀 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제가 그런 그 레터를 보냈었는데 혹시 받으신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봉투를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말씀 끝나고 또 우리 헌금하는 시간에 자기의 정성을 모아서 좀 드려주면 우리가 같이 그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 비록 우리 교회를 다니진 않고 어떤지는 잘 몰라 저희도 잘 모르지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눠드리는 봉투 받아두시고요. 이따 말씀 끝나고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같이 좀 구별해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민수기 그 서론적인 부분과 1장에서 5장을 살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무조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왜 적혀졌고 어떤 배경에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성경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 성경 앞부분에 그런 서론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시고 읽어야 묵상도 제대로 되고 말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본문만 읽어가면 물론 이제 꾸준히 읽어오고 배경을 아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론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잘 살피신 후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떤 시점이었냐?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1년간 머물면서 이제 초반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라운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떠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 이제 6장, 10장까지 살피는데 그 1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그런 준비의 시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알고만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실천해 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의 현장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라는 그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큰 목적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어가야 내용은 내용 따라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큰 목적을 우리 살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직 시내산이라는 그곳을 출발하지 않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시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짐 싸고 뭐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알긴 아는데 삶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에서 쫓아내라가 아니라 나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비됐고 다 알고 다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는 상당히 우리가 말씀대로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 전체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이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이 신비로운 삶, 막 홍해가 쫙 갈라지고 광야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삶을 사는 거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과거에 가졌던 나의 옛사람의 가치, 옛사람의 태도, 옛사람의 말투,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막 격렬하게 싸워서 좀 버리려는 몸부림이 그게 바로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새로운 사람, 성도의 가치와 태도와 삶의 목적을 아니까 그것을 삶 속에 힘써서 습관으로 심어가려고 하는 그 현장이 바로 민수기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워낙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큰 감격과 큰 기쁨이 있다 보니까 모든 믿음의 길이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오히려 그런 건 특별한 경험이고 중요한 경험이지만 특별한 경험이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이전과 살아왔던 것은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 그걸 지금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이제 6장 또 살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는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레위기에서는 언급이 없던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그 떠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제 모든 걸 이제 마무리하고 인구를 다 계수해서 군대를 만들고 각 지파의 역할들이 다 주어지고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 레위인들에게 이름됐잖아요. 대제사장의 가문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것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대속의 그런 생명으로 삼아서 교회를 섬기게 했죠. 그러니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레위 지파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 그런 일들 성막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에 아마 자기를 좀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일은 레위 지파에게 전적으로 이름됐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자칫 아무나 이 성막이나 이걸 짓는데 이런 데 가까이 나왔다가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도 이 성막에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길을 좀 열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나시린의 헌신은 이렇게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거기는 특별히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냥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면서 다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었던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중에 나시린들이 지금처럼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또 부모에 의해서 헌신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게 없잖아요, 별로. 누구나 다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뭔가 헌신을 한다면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시린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규례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규례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는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둘째, 머리를 삭도로 밀지 않고 셋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거나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경우는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도 죽어도 그들의 죽음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뭐 이런 요구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의무사항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반 시체들 누구 장례식에 가거나 이런 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요구가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규례가 어떤 건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째 이 포도나무 소산물과 독주를 금하는 거. 이거는요, 레위기 10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 봉헌식 때 아론의 아들들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죠. 이 사람이 어쨌든 그 10장을 잘 보면 술을 먹고 아무튼 숙취였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붙이는 바람에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라는 게 통과된 거 아십니까? 이게 음주운전 관련해서 아주 엄격한 법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윤창호라는 이 사람이 부산인가요? 거기서 아무튼 술 취한 사람의 운전하는 거에 치여가지고 뇌사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요즘 특히 막 음주운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도에 떠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술 한두 잔 정도가 뭐 어떠냐. 자기 술 센 사람들은 아주 주량을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서는 그 미국의 샌디에고 주립대 연구팀이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와인 한 잔도 분명하게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들이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실 경우 움직임의 조절 능력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한 잔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한두 잔 마셨어요. 대부분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그 행동, 그러니까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실제로 판단 능력에는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이 술을 단 한 잔만 마셔도 그리고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잠언에서도 보면 술로 인해서 이런 판단 능력에 영향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을 먹으면 죄다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경은 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절주나 권주, 그러니까 좀 좀 절제해라 또는 좀 뭐 권해서 마셔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다 금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술이 주는 피해를 항상 말하죠. 뭐 창세기에도 그렇고 뭐 사무엘 상하, 뭐 왕 열왕기 상하, 에스라, 전도서, 다니엘,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누가복음, 뭐 로마서, 고리 아무튼 성경 곳곳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걸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술을 금하도록 하는 게 자꾸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포도주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권하는 경우는 언젠가 보면 신약인데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가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포도주 먹는 거는 좀 괜찮다. 너가 지금 속이 안 좋으니까 이걸 먹어서 좀 이 속이 좀 좋게 해라. 약으로 활용해라. 그런 식으로 할 때 뭐 권한다면 권하는 거겠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형 같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그 이 병사들이 그 이 끝에 그 창으로 해가지고 포도주를 찍어다가 그 입에다 먹이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막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주 같은 이런 거를 주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권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신명기 14장 26절인데 여기서는 마치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먹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술을 허용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그래도 좀 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인 뭐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교인들이 이걸 근거로 먹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해마다 거둔 소출 1년에 그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택한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이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저 북쪽 끝에 이쪽 남쪽 끝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1년에 소출이면은 양새끼 뭐 소새끼 뭐 또 곡식에 뭐 첫 열매 뭐 이런 거 뭐 기름 뭐 포도주 이런 거 다 갖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처럼 좋은 뭐 운송수단이나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다 돈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다 돈으로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택하신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근처에서 똑같은 이런 재물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드릴 그런 것들을 사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막, 성전에 가면 뭐 합니까, 그러면? 예?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 돈으로 바꿔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포도주 사고 독주 사고 이것도 사고 너희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없이 그 밑에 같이 식구들끼리 즐겨라 이랬다고 한다고 해서 그럼 성막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술 먹고 그냥 니나노 파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봐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제사 방법으로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23장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물을 바치면서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면 제물을 드렸냐면 그 제물 위에다가 술을 갖다 부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부라고 그랬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데 1리터를 부라고 그랬습니다. 1리터를 그거를 전제라고 하거든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사라고 한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거를 드릴 때 재물 위에 쏟을 그 용으로 포도주나 독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독주와 포도주 말고도 지금 여러 재물을 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거기서부터 끌고 올 수 없었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예배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또 그중에 이제 화목제 같은 걸 드리는데 화목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떤 거예요? 번제 같은 경우는 그걸 다 태워버려야 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다가 가족들이 같이 즐기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잔치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전체 문맥이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나 이런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앞뒤 전무후무에 다 끊어먹고 그냥 여기 술과 독주를 사라고 그랬다. 가족들이 즐기면 먹고 놀아라 쉬라고 그랬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성경의 신구약 곳곳에서 말하는 건 절주도 아니고 권주도 아니고 금주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면 거의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절제와 순종을 통해 신중한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속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력을 가져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다 거룩하게 이미 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고자 하는 이 나실인들에게 홀리 오브 홀리를 요구하는 거죠. 홀리 정도가 아니라 홀리 오브 홀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도 보면 홀리 플레이스가 있었죠.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가 있었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신중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레위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법도요, 율례요, 규례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율법적 규례보다 뭐 먹지 말아라 뭐 이런 다 많았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하시고 헌신하겠다고 한 그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규례로 주신 게 특별히 술과 관련해서 금하게 하시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 성찬식에 왔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막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이 말씀으로서의 그 이 조치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그 의도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여러분 성도로서 그러니까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어느 이 역사 속에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가 술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술이 더 나아졌더니 뭐 먹었더니 판단력이 더 또리또리 해주고 뭐 정신이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그러더라. 여러분 다 아닙니다. 술은 바른 정신력도 흐리게 하는 게 술입니다. 그런 것들 물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잔치나 이런 데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온전한 판단력 깨어있는 영성을 원하시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결단의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리더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리더로서 이 한 해 내가 이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개인의 결단과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이거보다 점점 많아지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저런 것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산들 현장 속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기억하시고 이미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성도의 경우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례는 머리를 깎지 말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게 아니라 삭도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면도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머리를 아주 완전히 뭐 백구름인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나 여러 나라에서는 이방신 제사장들의 경우 머리를 면도해서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고 뭐 심지어는 눈썹도 다 밀어버리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절대 연관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들은 막 깎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냐 반대로 길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거죠. 이 시간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근데 세상은 반대로 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그러면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다. 자르지 말라고 했다. 그럼 평생 기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몇 년만 기르면 이게 이게 장애거리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를 기르는 것은 일단 기본이에요. 기르는 건 기본인데 전혀 깎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에요. 삭도를 대지 마라. 면덕화를 이용해서 백구, 대머리 형태로 완전히 의도적으로 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자기를 그래서 요즘에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이 보름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 리더와 성도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 종교적인 유행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는요.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냥 고개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 어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쑥 주눅이 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뭐 무당집을 가도 어디를 가든 거의 뒤 이상하게 그 뭐 눈 시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 앉혀 놓고 또 아니면 웅장하게 아주 웅장하게 건물을 져서 뭐 거기만 들어가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가슴이 쫄이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막 느껴지게. 그리고 거기서 종교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그러니까 홀라당 다 깎아버리고 뭐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가끔씩 영화에 보면은 항상 왕 옆에 이상한 주술사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졌다고 그랬나 이런 거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데를 가든 큰 데를 가든 뭔가 특별하게 뭐 화려하게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요. 사람이 그래요. 웅장한 자연을 봐도 자기의 자금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여기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러니까 자꾸 웅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도 막 끊임없이 막 그냥 큰 성처럼 만들어 놓고 막 예배를 지나간 사람들 무슨 가운에 뭐 무슨 큰 모자 뭐 이런 거 쓰고 뭐 희한한 거 흔들고 그 사람들 다 머리에 뭔가 흰 이런 거 두건 두르고 뭐 그러고 가면은 일단 기본이 들어갔을 때 아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게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 같은 거를 흉내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세상이 너를 따라오게 해야지. 네가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면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이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양복 입은 무당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여기 무슨 교회 언어로 다 말을 하는데 사실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당 같은 짓을 하고 무슨 사제 같은 짓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두 눈 멀쩡히 뜨고 강단에서 잘못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돈을 내야 될 것만 같고 안 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이런 이상한 휩쓸임에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섬기는 자의 그런 어떤 이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닿지 않도록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살폈던 것처럼 오염에 대한 방지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러기에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가지 마라. 그 대제사장의 경우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그렇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죽음. 그러니까 시체는 결국 죄가 빚어낸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의식상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드리는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을 한다. 부정하게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다. 그래서 나실인들이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것은 그 의미는 죄를 특별히 좀 멀리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성도들 아닙니까? 나실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시체가 죽을 때 그 시체의 조의를 피하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죽으신 분은, 돌아가신 분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상을 차린다고 해도 거기에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거냐면 그 제사상에 있는 귀신들한테, 마귀한테,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런 의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본문을 통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과 이별, 부모의 죽음, 친지의 죽음, 친구의 죽음을 슬퍼도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명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런 때라도 이미 죽어질 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빼앗기지 마라.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집중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이런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신하는 사람들, 또 그 성도들의 삶은 이게 내 개인의 일이 넘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고 성도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욕먹어서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잘못하면 나를 욕하면 되지 왜 내 부모를 욕해? 우리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왜 나를 욕하지 왜 부모를 건드려? 그게 그런 짓인 거예요. 하는 짓이 부모를 욕하게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건드려? 니네가 예수님을 왜 뭐 안다고 왜 건드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바로 작은 예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백성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이게 지금 나실인의 어떤 규칙, 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속에서 사는 사람과 확실히 구별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제대로 살라고 하면 교인들끼리도 너무 좀 그러지 말라고, 무슨 원리주의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나게 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게 분명해요. 그렇죠? 나실인들은 유별나게 티나. 또 오늘날도 성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뭐 보십시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좀 이상하게 보죠. 뭐 이렇게 유별나게 티내는 삶을 사냐. 뭐 종교면 종교지 뭐 굳이 그걸 그렇게 하냐. 심지어 옆에서 같이 회식 시간에 술 먹던 장로가 이 사람아 나도 장로야 그냥 한 잔 봐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티내지 말라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해줘. 우리도 되게 당황스러워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꾸 숨기고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빛으로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어떻게 거기를 넘어가고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실인의 이런 규칙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볼 때 온전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티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해서 결단한 성도들은 티나요. 유난 떤다고 욕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갔는데 나만 굳이 이리로 가겠다 그러면 아, 저 왜 저러냐 이렇게 당연히 욕을 먹죠. 사장님이 와서 술 한 잔 다 따라준대. 아, 저는 괜찮습니다. 사이다 한 잔 이러면 어차피 마시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게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맞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땐 너무 유별나다, 너무 티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당연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세상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이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홀리 오브 홀리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민수기에서 나시린은 이제 스스로 헌신하는 경우를 지금 이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헌신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을 하셔서 그를 택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는 경우였어요. 근데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머니의 작정에 의해서 드려졌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나는 내가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내 인생을 니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초대지 넌 어쩔 수 없어 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초대로 나를 부르셨고 그러한 부르심 앞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삼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것을 잡지를 않았지요. 혜택은 누리면서 자기가 힘이 세지고 이런 혜택은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시린의 규례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다 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고 택하고 예정해서 불렀어도 본인의 순종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해서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나 각 개인의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일부러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그런 길을 걷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택하셨듯이 세례 요한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를 모두 어떻게 한 거예요? 택함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린 평생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그의 사랑 노래하는 것,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맞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우리의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뭐 술을 먹어도 되니 안 먹어도 되니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괜찮지 않니? 예수님이 무슨 첫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비록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어떤 건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노예 제도나 일부 다처제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노예 제도도 인정하고 일부 다처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것은 성경의 역사 처음부터 쭉 살펴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주의를 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노예 제도를 해방시켜 그런 걸 없애버리고 일부 다처제 같은 걸 꿈도 꾸지 않고 지금 술 같은 경우도 먹어라 말아라 먹으면 죄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가치의 추를 가치를 달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조심하고 그런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여기에 나왔니 안 나왔니? 아니 성경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안 믿으면서 성경에 나온 구절은 뽑아다가 왜 꼭 자기가 원하고 그런 데다 갖다 붙이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시린의 이 상황이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뭐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다시 번복했다가 지금 번역하시는 분이 되게 막 곤란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이번 기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장에서 9장은 마치 그 액티베이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바일 폰 같은 거 사시면은 이제 그 심카드를 주잖아요. 그럼 심카드를 꽂아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액티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7장은 거의 89절입니다. 되게 긴 분량이거든요. 근데 거긴 뭐냐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속죄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그 뒤를 위해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또 그렇게 정결케 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마치 아까 액티베이트 한다고 처럼 뭔가가 막 시작이 되는. 그리고 7장의 경우 성막이 완성되는 출애굽 2년, 그러니까 출애굽 2년째 1월 1일에 뭐 그렇게 했다. 왜냐면 성막이 그때 완성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로 2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아론을 도왔던 사람들, 그 지도자, 그 어른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예배를 드렸다, 예물을 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막이 지어지는 그 출애굽 2년째 되는 1월 1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완성이 되긴 했지만 아마도 그 이 나답과 아비오가 죽는 이런 사건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다른 정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출애굽 1년째, 그 1년이 지나고 2년째 됐을 때 2월 1일, 1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라는 얘기가 분명히 맞죠. 인구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7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똑같은 그런 단락이 각 지파수에도 12번이 나오는데 단어가 하나도 안 틀려요. 사람만 달라,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은 이건 미치는 거죠. 78절이나 되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그냥 하나 하고 다 그렇게 했더라. 이하 동문. 그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것은 각 족속 하나하나 그냥 대충대충 그냥 너도 했지? 너도 했지?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족속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주 신중하게 그의 헌신과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사람의 예외 예외가 없다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저는 7장을 볼 때 마치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말한 것처럼 파워 스위치를 막 켜고 이제 막 부릉부릉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엔진을 막 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 배는 항구에 정박해 두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해서 신의 산에서 머물도록 신의 산이라는 항구에 이렇게 정착해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드넓은 대항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성도는 늘 하나님의 항구에만 안전한 항구에만 거울려 하지 마시고 이 세상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땅끝까지 나아갈 엔진을 켜고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8장에서는 모든 족속들을 앞에서 이제 레위지파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 아론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대화를 할 거야. 얘를 통해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를 지도할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레위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 모세 후손도 아니에요. 모세는 주도자였는데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찝어주셨었죠.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났겠죠. 자기들 그 이 종교적인 그 이 틀 대제사장 이 머리 왕관 쓰려고 얼마나 다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9장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미 지난주에 그 이 날짜별로 제가 다 이렇게 표를 나눠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서 드려야 돼요. 시기적으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9장은, 지금 이 9장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보다 더 먼저 와야 돼요. 1장 이전에 와야 돼요. 1장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했고,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이니까 9장이 훨씬 더 앞에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첫 유월절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몸이 부정했다던가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지키도록 그런 방법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9장이 말하는 건 민수기 1장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아도 지금 7장과 8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와 엇물려서 맞물려서 병행해서 돌아가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도 뭐 교회 소개반을 한 주간 빠지면은 그 다음에 보강 모임을 하듯이 그런 시기라고 보면 흐름이 잘 맞겠죠. 그럼 여러분 혼돈이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일대일을 약속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 부득이하게 서로가 약속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또 다음 주 사정해도 그 다음 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에 못 만났으면 가능하면 가까운 시간에, 빠른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교회 생활 라이프가 7일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7일 단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다음 주로 밀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훈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5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교통함이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막을 가운데 중심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계략적인 그런 얘기들을 9장의 마지막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10장이에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는 시작의 이야기인데, 이 10장에서는 먼저 이 나팔을 통해서 공동체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른 소통의 방법은 서로 미리 약속대로 그것을 지키는 거죠. 요즘에 군사작전 하는 걸 봐도 가끔씩 영화를 보면 자기들끼리 시간을 딱 어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자기들끼리 시간을 딱 눌러서 맞추고 그 다음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몇 시 몇 시 어디서 이렇게 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과거에는 시계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팔을 통해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나팔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나팔을 하나 갖고 뭔가를 표현해낸 숫자하고 이 두 개 갖고 하는 건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컴퓨터도 0과 1 두 개를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0과 1 두 개를 갖고 별걸 다 표현해내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리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바른 소통의 방법은 뭐예요? 서로 약속한 것을 바르게 지켜주는 게 최고의 소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 방법도 어떤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야, 가나안 갈 때 이번에 우리 시내산에서 먼저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는데 자기 혼자 가나안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천지 진동할 때 이런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통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정기적인 모임이나 매해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나팔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팔 소리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는데 그냥 좋은 나팔, 잘 들린 나팔 들고 크게 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음으로 보시는 거죠. 이사야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들려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볼 땐 소음이에요. 맡기도 싫은 냄새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들려지는 똑같은 예배가 하나님 뜻대로 들려지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호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약속과 언약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준비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요약해서 좀 중요한 핵심을 보면 성도는 어떤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공동체에 속한다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이 가운데 우리가 소속되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알고 그래서 그 약속과 질서를 지키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주권 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모세만 믿고 따라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각자가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감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그 개념 자체는 어떤 이유로 교회가 뭐 이렇게 부패하고 목사가 어떻게 타락하고 아무리 그런 변명을 댄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래서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함께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각자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 다른 것이 모여져서 하나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 아래 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통해 리더를 주시고 구조를 주시고 역할을 주셔서 한 공동체와 약속 속 그 질서 속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군대로 세우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지난주에도 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복은 저에게도 번거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자주 중요한 것은 자주 반복해 듣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 여기에는 너무 아주 이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사명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이 시내산 역사,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말씀으로 가지를 않아요. 사명의 땅에 가기 전에 존재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를 않아요. 내가 왜 존재하고 왜 부름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명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너 생명은 얻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일하는 현장에 가서 일하다가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보면 뭐 대학교 때 무슨 학생부 회장이었니 뭐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니 대부분 보면 부르심의 이유도 모른 채 분위기와 그냥 그런 것에 휩쓸려서 하다가 나중에 직장 나가고 이러면 내가 언제 교회를 다녔니? 라고 말할 정도의 돌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역사적으로 이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지금 가나안을 이제 11절에 떠나게 되는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구원으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더 뒤로 가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더 뒤로 가면 창조로부터 이렇게 쭉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잘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인 애굽에서 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그 이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명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말씀의 땅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고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목적을 알아야 약속의 땅에 나아가서 다른 소명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비록 상황이 다르게 전개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상황은 색다르게 다가와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상황만 달라지면은 자꾸 하나님께 홍해로 돌아가가지고 나 살려내라 하나님 멱살 잡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말씀의 자리 시내산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는 거는 아예 평생 배우다도 못 배워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고 그러다가 아예 배우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축구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작전을 따라 일하는지도 모르면 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네 애들 축구 이건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고 방황하는 사람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경 보세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방황하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그 북한의 그 죽음에서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남한의 자유 땅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뭘 할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에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 같은 곳으로 인도를 해도 홍해를 건너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내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성과 그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어두운 땅에서 박해를 받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아까처럼 남에게 튀어 보인다고 욕을 먹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따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면 자꾸 내가 믿는다는 걸 감추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진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못 보게 만들어요. 교회에 모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동호회를 만들고 말씀 빠진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기보다 눈 감고 다른 거 찾으라고 그러고 뭔가 신비한 체험이나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로 막 빠뜨려버리고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예언을 한다 그러면 잘 들어보면 막말로 남의 인생을 막 점치는 거예요. 너는 이럴 것 같고 너는 저럴 것 같고 지금 보면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하니까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다 그렇게 여겨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한 사람 제일 조심하세요. 그거는 성경으로 확인되는 거지 그 사람의 느낌과 이 들리는 걸로는 안 돼요. 물론 그게 다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틀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홍해를 건넌 감격, 여기서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산, 말씀의 산, 신의 산으로 나아가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도 봉사하려고 하고 이런 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조금씩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봉사 현장으로 가면 좋죠. 자발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먼저 알면 자발적이 된다니까요. 뭐가요? 사명의 땅에 보여요. 가나안으로 가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나를 가게 하신 그 땅이 보인다고요. 그 땅에 대한 열망이 품어지고 그 땅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아, 이 교회가 이런 게 부족해. 눈으로 보여. 근데 그걸 내가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거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에 받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그런 눈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보는 걸 가슴 아파하는 다른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함께 비전으로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해갈까 서로 모여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끝난 다음에 사역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언제 멈춰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다고 몸이 다 번아웃이 되고 심령은 다 깨지는데도 그렇게 지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그럴 때가 올 수 있어요. 열정을 가졌다가도 식을 때가 있어요. 불씨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불씨를 살리도록 노력하고 좀 속도도 늦추고 때로는 스톱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 존재, 목적,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도, 의미를 알면 여러분 사역, 봉사 이런 건 교회에서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는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놓고 야 여기다가 그냥 우리 그냥 천국 만들자 천국. 그래도 뭐 말 가끔씩 안 들어도 그게 괜찮아. 신의 산 아주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천국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굳이 시험 많고 유혹 많고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늘 편리한 것을 찾고 편한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으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열방 속으로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회복되고 충전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최소한의 것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신의 산에 모여서 거기다가 지상천국을 만듭시다 이런 거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토에 모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들을 탄압하던 이 독일 민족들에 의해서 강제로 격리시킨 지역이 있어요. 그걸 개토라고 하는데 그건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성도들 스스로가 보면 교회를 개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절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 간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를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커밍아웃 하십시오. 이상한 동성애자들만 커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하세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교회 속에 숨어서 우리들끼리만 모여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늘 신의 산에 머물러 여기만 좋사오니 이거 절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명의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것, 교회가 쓸데없는 행사, 쓸데없는 이런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온 삶이 그냥 교회 행사에 지쳐서 1년 다 보내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능하면 주일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셀 모임 이런 걸 잘 이용하셔서 간혹 우리가 한두 번 모여서 충전되고 세미나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는 다 가셔죠. 명절 되면 가족으로 가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 때도 다 가족 속으로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서로 세워가고 그래야지 뭐 그냥 절기만 되면 모이고 뭐 하면 모이고 뭐 하면 모이고 도대체 세상 사람은 구경도 못하고 이런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 산도 없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정말 골치 아픈 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으시고 그 뜨거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 삶의 곳곳 이 땅의 구석구석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재능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섬기세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 힘들면 셀이 있잖아요. 셀. 셀에서 얘기해서 셀이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같이 하고. 그런데도 좀 더 교회적으로 더 다른 셀들도 협력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잘 말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서로 지금처럼 광고도 하고. 이건 목사가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인 셀리더인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목사부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섬겨가면 돼요. 필요하면 목사도 가지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사역의 현장, 비록 신의 산으로 부르셨지만 불과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어요. 1년 한 2개월하고 1년 1개월 15일 정도밖에 안 돼요. 예? 1년 1개월 15일 정도만 하나님 붙드셨고 나머지는 다 보내셨다고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아셔서 이제 계속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시내산으로 떠나는 그 여정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